일꾼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좋은 일꾼이 누구냐? 예수 믿는 것도 믿는 거지만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꾼의 정체성은 그것은 먼저 믿음의 말씀, 성경 진리, 그게 믿음의 말씀이죠. 그리고 믿음의 말씀이라는 것은 또 설교가 믿음의 말씀에 해당하죠. 그리고 좋은 교훈으로 좋은 일꾼은 양육을 받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좋은 일꾼의 그 자질은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잘 받아라. 좋은 교훈은 또 뭡니까? 겉면의 말씀, 혹은 멘토, 혹은 훈련을 통해서 받는 교훈이죠. 좋은 교훈은. 좋은 교훈이 다 진리의 말씀을 떠다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도 좋은 교훈이지만 여기 믿음의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는 것은 이제 멘토나 겉면이나 또 훈련을 통해서 훈련받는 그런 것을 좋은 교훈으로 양육받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행복훈련을 하고 있죠.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을. 훈련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은 훈련을 혹독하게 받습니다. 총 쏘는 훈련, 구보 훈련, 행군하는 훈련, 화생방 훈련, 화학전에 이제 대비해서도 화생방 훈련도 받고 그랬습니다. 이런 훈련들이 필요하죠. 특별히 영적인 훈련, 경건의 훈련도 믿는 신앙인들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연습이라고 말하는데 8절에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연습이라는 것이 훈련이죠.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곧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래서 교회에서 훈련에 제외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보면은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사실은 훈련은 예배와 같이 다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을 받는 경건 훈련은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교회 전통은요, 제자 훈련, 이 훈련을 특별한 사람들만 받는다. 하고 싶은 사람들만 받는다. 이렇게 돼가지고 훈련 받는 사람, 안 받는 사람, 이런 부류로 구분이 되거든요. 근데 예수 믿으면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그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훈련을 받아라. 훈련을 받을 때 전심전력해야 된다. 전심전력. 그래야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주어지고 우리가 바른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뿐만 아니라 죽어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뜻에 대해서 오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죠. 칼빈의 정의가 바른 참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칼빈은 경건이란 벌이 무서워 도망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거역하는 것이 두려운 마음이다. 이것이 경건의 바른 정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경건의 성숙도 이루어야 되는데 경건도 수준이 높아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경건함이 성장해야 되는데 그 성장함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결한 단계가 있어야 된다. 제일 먼저 경건의 성숙은 그 사람이 정결해야 된다. 부정한 것을 다 끊고 또 우리나라 경우는 술과 담배를 끊는 것이 기독교의 윤리로 되어 있잖아요. 그 술과 담배가 한 개인을 얼마나 더럽힙니까? 술 먹는 사람들 술 취하면요. 술 취해가지고 정신없을 정도로 되면은 거의 짐승 수준입니다. 술 취한 사람들 보면 짐승 수준에 아주 더러운 그런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정결해야 된다. 경건한 성숙은 신앙의 성숙은 정결한 삶을 먼저 살아야 되고 불결한 것은 빨리 끊어라. 둘째는 달가짐의 단계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죄로 어두워 있기 때문에 경건한 훈련을 받을 때 어두운 심령이 어두웠던 영안이 밝아지는 놀라운 성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의 뜻을 잘 깨닫지 못하다가 경건의 성숙이 이루어지면 경건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 뜻이 자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보통 교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성숙한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귀로 들리는 음성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심령의 울림으로 줍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심령으로 마음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마음에 명확하게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듯이 진리의 말씀이 명확하게 내 마음속에 확 떠오르고 그것이 한 문장이든지 이렇게 자기에게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우입니다. 다소 차이는 조금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의 심령이 밝아지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밝아집니다. 자, 여러분들이 또 오기 전에는 마음이 좀 안 좋았지만 진리의 말씀 설교를 들으면 마음이 밝아지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경건의 성숙입니다. 경건함이 성숙된 단계로 나아갈 때 어두운 심령이 밝아지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하나 되는 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 예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이 되는 이 뜻에 있어서 하나가 되는 단계. 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도록 나에게 다가오는 이것이 경건에 있어서 성숙한 사람의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을 잘 해야 되는데 훈련을 잘 받아야 되는데 경건 훈련을 전심전력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됩니다. 행복교제 있죠? 행복교제 준비할 때 다른 건 못해도 그것부터 최우선적으로 행복교제를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행복훈련 하시는 분들, 안 하는 분들은 할 수 없지만은 행복훈련 교제 가지고 전심전력을 다해서 그 말씀을 준비하고 또 나눔을 할 때 나눔 준비까지 그 메모를 해서 적어놔야 되고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사항도 적어놔야 됩니다. 이것이 전심전력에서 연습하고 훈련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경건 훈련에서 필요한 것이 있다고 그랬죠. 몇 가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경건 훈련 때에 필요한 것 두 가지로 그랬죠? 첫째는 버리는 훈련이 필요하다. 버리는 훈련. 두 번째는요, 닮아가는 훈련이 필요하다. 닮아가는 훈련이 필요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를 좋은 일꾼 되게 하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냥 가만히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라 좋은 일꾼이 되게 하십니다. 좋은 일꾼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네가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좋은 일꾼은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게 됩니다.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게 되는데, 자 여기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일꾼이 되게 하신다고 잠언 22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죠. 자 잠언 22장 6절 한번 보십시다. 잠언 22장 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이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실천하는 민족이죠. 실천하는 민족이죠. 그래서 노벨 문학상, 노벨상을 받는 민족 중에 가장 많이 받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전체 노벨상을 받는 사람 중에 25%, 4분의 1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거의 다 받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나라는 이런 문학적인 그 관점에서 노벨상을 아직도 한 사람도 안 받았습니다. 못 받았습니다. 한 사람 없습니다. 네. 머리가 있다고 뭐 자랑은 하지만은 노벨상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전에 뭐 김 대통령, 옛날 김 대통령, 돌아가신 김 대통령,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그것은 뭐 이제 평화를 이루었다. 남북 간에 어떤 뭐 북한의 지도자가 만나가지고 평화를 위해서 회담을 하고 만나고 뭐 이런 것이 아마 국제사회에 크게 어필이 돼서 그거 가지고 노벨 평화상을 한 사람이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도 정말 이 지혜를 가지고 문학의 영역에서 이런 아니면 과학의 영역에서 예술의 영역에서 이렇게 노벨상을 받은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은 한 사람도 아직도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25%가 노벨상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한 국가의 장래, 한 개인의 장래도 바로 교육의 문제다. 교육의 문제. 그래서 교육이 바로 되지 않고는 모든 것이 헛수고죠. 헛수고죠. 저도 이런 경우를 종종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교육이 안 되고 혹은 교육이 잘못됐을 때.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특별히 부모가 신앙에 앞서가야 됩니다. 부모의 신앙이 성숙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경건에 있어서. 그래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잘 가르치셔야 돼요. 부모의 보호 그늘에서 벗어나면 할 수 없지만 벗어나기 전에 보호 아래에 있을 때 양육받고 있을 때 부모가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됩니다. 학원에 이 학원 저 학원 뭐 여기서 저기 학원을 전전하다가 저녁 몇 개까지 부모가 자고 난 다음에 들어가 자고 일어나기 전에 일찍 나가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교회 말씀 준비하러 오는데 4시 한 반인가 40분경에 지나오는데요. 청소년들이 대여섬에 뭉쳐가지고 꽝을 지르면서 그냥 잠도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 시간에 잠 안 자고 이제 밤샘 했다는 거거든, 바깥에서. 새벽에 만나가지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정말, 이 나라의 교육은, 성경교육은 전혀 없기 때문에, 가정에서 믿는 가정도, 성경교육이 잘 안 되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십니까? 저는 이 면에 있어서 자신이 없습니다. 자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잘 안 가르쳤기 때문에. 지나고 보니까 잘 가르쳤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성경적 가치관과 이렇게 말씀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도록 말씀으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말씀으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이렇게 뛰어나냐? 세마 교육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마 교육. 이스라엘의 세마 교육. 그 현장이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이 세마 교육의 현장입니다. 세마라는 말은 들어라.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는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고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먼저 소개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내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놓아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마 교육 지침입니다. 세마 교육 현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실천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 신앙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말씀에 대한 실천을 하는 과정이 얼마나 되느냐. 정말 말씀을 문설주에 기록해놓고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있느냐. 저도 이 문제에 있어서 정말 많은 후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나이 때는. 우리 믿는 자들은 성경적 가치관이 마음에 행성되어야 됩니다. 성경적 삶의 원칙이, 성경적 말씀의 철학이, 인생 철학이, 불신적인 철학이 아니라, 어떤 성공적인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혀진 이 정신구조. 이것이 세마교육이라는 거죠. 세마교육. 이 세마의 하나님 말씀이 한 인간을 그렇게 우수하게 탁월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이 유대인 역사에서 입증하고 있고 증거가 되고 있는 거죠. 유대인의 우수성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교과서로 삼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성경을 교과서 삼고 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크게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세마 교육,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이 세마 말씀인데요. 이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강조되고 있는 것이 세 가지인데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이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교육의 전체 핵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가르친 데 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둘째는 세마 교육의 현장은 학교나 성전이 아니라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해줄 거라고 바라지 말고 지금 뭐 학원이 더 학교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러는데 학원에서 뭘 해주겠다, 해준다는 사실을 부모들은 기대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학원 선생은 더더욱 책임이 없습니다. 학교 선생도 지금 책임 안 지려고 손을 다 틀고 네 알아서 해라고 건드리 놓으면 선생 목 날라가는데요. 왜 건드려요 그거를? 퍼지려 자든지 말든지 뭐. 아까 우리 교회에서 좀 그 장애아가 실례를 했는데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학교 교육은 지금 안 되는 실정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10대 청소년들 자전거 타는 거 보면요. 어른들을 놀립니다. 제가 이 공원에 한 번씩 가면요. 일부러 제 앞에서 자전거 뒷발동을 이렇게 흔들고 이래요. 어른을 놀리듯이. 기가 막힌 일이죠. 만약에 우리 때에, 우리가 10대 때에 어른 앞에서 그랬으면요.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야단 맞습니다. 지금은요. 그리 하든지 말든지 어른이 뭔가 이야기 한마디 해놓으면요. 고발을 당해요. 어떻게 멘토를 한다고 한 것이 희롱했다는 말로 확 뒤바뀌어가지고요. 세상의 법정이 이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정말 지금은 무서운 세상입니다. 왜 이러느냐? 성경 가치관이 없기 때문에. 성경 가치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세요. 제가 후회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여러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회 안 하려면 어릴 적에 가르치세요. 내가 통할 때 가르치세요. 부모가 겁내할 때 통하는 때에 가르치세요. 벌써 머리 피도 안 마른 이 중고등학생들이 예배 시간에 머리 이래가지고 오는데 정신없이 내가 설교자 그냥 혼란스러울 정도로 이렇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철저하게 세마 교육을 집에서 시켜라. 그 철저함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출입문에다 기록해놔라. 들어가도 나가도 이 말씀을 보고 기억하도록, 기억할 뿐만 아니라 실행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행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고 그리고 하루를 마감할 때 하루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생활이 매일매일 유대인들에게는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행동하게 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요. 뭐 그 역사에서 우리는 뭐 6.1 전쟁을 보아도 알 수 있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들이 미국의 그 경제계를 다 휘어잡고 있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에 사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제력이나 이런 뭐 어떤 과학적인 이런 기술이나 놀라운 피해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하나님의 또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유대인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이 전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세마 교육을 실천하는 유대인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아예. 우리의 현실은요. 모든 교육을 학교에 학원에 맡기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경험한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있잖아요. 정말 좋다고 하는 사슬 학교에 자녀를 맡기기 위해서 이삿짐 막 싸가지고 그냥 그쪽으로 떠났는데 벌써 몇 년이 흘렀는데 영재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소문은 좀 떴습니까? 뭐 그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다 합니까? 서울대학이나 들어갔다 합니까? 그거는 착각이죠. 여기서 안 되는 사람이 저기 가서 됩니까?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는 안 셉니까? 히브리어의 부모, 히브리어의 부모란 말은 히브리어의 부모라는 이 부모라는 단어의 뜻이 뭔가 하면 부모라는 단어의 뜻이 토라, 즉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다 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가 부모라는 단어예요. 그것이 히브리어의 부모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 이것이 부모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면 이게 부모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자녀들은 가정에서 집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글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경 토라를 배우고 교회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죠. 한국의 대부분의 아버지들은요, 자녀가 대학에 들어갈 나이가 되면요, 무엇을 가르치는지 아세요? 무엇을 가르치는지 아세요? 술과 담배를 가르칩니다. 왜 술을 가르쳐요? 술을 잘못 배워놓으면은 짐승 같은 행동을 하니까 그리 하지 말라고 술을 가르쳐요, 술을. 술을 이렇게 먹어야 돼라고 하면서. 실제로 술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먹어야 된다. 담배도 이렇게 피워야 된다고. 술, 담배 예법을 가르치는 한국 민족하고 성경 토라를 가르치는 이스라엘 백성하고 비교가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고서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러니 우리나라 백성들은 심령의 병이 찾아오고 육체의 질병이 찾아오게 되고 공허와 허망함을 달랠 수 있는 수단은 술과 담배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는 유대인의 청소년들과 한국의 청소년을 비교해 보세요. 장래가 어떻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까?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믿음과 지혜와 축복의 전성이고 한국은 한국 백성은 반신앙과 타락과 불신앙과 반역의 전성입니다. 한국의 부모들이요, 너희들 술 담배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면요, 10대들의 대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버지는 담배 피우고 또 피우고 하루에 한 갑을 다 피우는 것을 보면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 나도 일찍부터 시작할랍니다. 이런 대답이 들어온답니다. 그렇게 좋은 것을 아버지는 하면서 왜 나는 못하게 하느냐. 나도 일찍부터 하겠습니다. 라고 이런 반응이 들어온대요. 어떤 집에 중학생이 전혀 공부를 하지 않아서 아버지가 답답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야 이놈아. 아브라함 링컨은 너만 했을 때 혼자 고학을 하고 많은 고생을 하면서 공부를 했단다. 너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말을 들은 10대가 중학생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아버지, 링컨은 아버지만 했을 때 대통령이 되었어요. 이렇게 달라진다는 좋은 말을 좋게 안 받아들이고 딱 공격적으로 넣어. 그러니까 남을 가르치려면 자신이 먼저 삶의 현장에서 오는 모든 생활에서 믿음으로 앞서가고 모범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숨겨진 복음의 비밀은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좋은 일꾼이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좋은 일꾼이 되게 만드십니다. 시편 112편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본인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 여러분의 단계에 끝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후손에게 반드시 그 복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져 내려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후손에게 복이 내려가는 그런 신앙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복을 거두고 가는 그런 삶을 살지 마시고 톨스토이의 단편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농부 바흠이라는 이름을 가진 농부가 나와요. 이 사람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땅만 넉넉하면 악마도 두렵지 않다. 무슨 말입니까? 땅 부자면 만사행통이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탐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땅에 대한 탐욕. 마침내 그는 한 부족에게 해 뜰 때 출발해서 해지기까지 제자리로 돌아온 만큼 해 뜨기부터 가서 그 출발해가지고 얼마나 크게 도는지 자기 마음대로 도는데 돌아서 출발지점까지 돌아온 만큼 땅 다 네 거다. 이런 제안을 받은 적이 있답니다. 도서의 단편 소설에 나오는 거예요. 그 책은 단 하나,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출발점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흠은 조금만 더 하면 욕심을 부리다가 한계를 벗어나고 갑니다. 해가 지기 전에 출발점에 돌아오지 못합니다. 지난 해를 보고 미친 듯이 달려 가까스로 출발 지점에 왔지만은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져 죽는다는 얘기가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라는 얘기입니다. 탐욕의 대가로 그가 얻은 땅은 시신의 문을 두 평 땅이 전부였다는 교훈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 은혜이죠. 믿습니까? 은혜이죠. 그런데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면 결국 비참하게 망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인 단편 이야기입니다. 단편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 크리스천들로부터 존경받는 할머니인 코리덴 부음이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소련의 어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예배당 문을 소련입니다. 소련 공산주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예배당 문을 걷어차면서 두 명의 소련군이 들이닥쳤습니다. 기관당총을 손에 들고 총소리를 교인들에게 겨누면서 두 군인들이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5분간의 시간을 준다. 이 자리에서 예수를 버리고 살 사람은 5분 이내로 예배당 밖으로 나가라. 살 사람은 나가라. 그러나 예수를 끝까지 믿는 사람은 여기에 남아 총살 당한다. 이렇게 총을 가지고 위협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를 버리고 살 사람은 5분 이내로 예배당 밖으로 나가라. 예배당 안에 남아있는 자들은 5분 후에 모두 죽음을 맞을 것이라고 은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교회 밖으로 나갔습니다. 죽을까봐 겁먹고 밖으로 다 나갔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런데 그 자리에 끝까지 믿음이 있는 소수의 신자들이 남았습니다. 안 나가고. 그래서 그 순간에 무서운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최후의 죽음을 위해서 조용히 기도하며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시계를 바라보고 서 있던 군인들은 이제 마지막 50초 남았다. 또 나갈 사람 없느냐?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남아있었던 소수의 성도들의 얼굴은 모두 거룩한 표정으로 자기들의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어린 양의 모습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군인들은 안으로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이제 다시 못 나가도록. 그러더니 두 군인이 갑자기 총을 땅에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 남은 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 얘기는 듣고 계십니까? 두 군인이 총을 땅바닥에 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 두 사람은 크리스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 진정을 헌신하고 주님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소수의 참 크리스천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남아있던 소수의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들과 감격의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뭡니까? 무슨 신앙이십니까? 끝까지 남겠습니까? 유익을 위해서 이리저리로 떠돌아다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축복은 하나님만 우리를 좋은 일꾼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을 좋은 일꾼 되게 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어도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좋은 일꾼이 되도록 여러분도 노력해야죠. 하나님 좋은 일꾼 되게 해서 불러주셨으면 나도 노력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출입하면서 종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종교인이 되면 안 돼요. 정말 그들만 참 크리스천들이 되고 죽음 앞에서 당당히 우리의 믿음과 믿음을 증거하며 예수님의 좋은 사역자, 일꾼, 충성된 증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겠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네, 에스더의 말이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이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여름 아절기에 마음속에 새기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일꾼 되게 하시는 변함없으신 은혜를 받아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